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찬송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벌이 아주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위엄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애가도 묵상하고 그 전에 열왕기하 혹은 예레미야 쭉 읽었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 풍속 따라 살았어요. 그야말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 다 잊어버린 채 그야말로 세상 풍속 따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부르는 일종의 그 장송곡 같은 거예요. 그 애가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거부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라고 해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기쁨이 다 메마른 거죠. 이 사람들은 춤추며 노래하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슬픔에 탄식하는 인생이 된 거죠. 인생의 모든 자부심이 다 깨어져 버렸던 거죠.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아주 자랑스럽게 살던 큰소리치며 살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변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치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이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교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하는 것은 이 목이 매달리는 거죠.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이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아야 될 어른들이 아주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을 일구어 가야 될 젊은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어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는 것은 일종의 강제 노역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서 강제 노역하는 그런 거 나온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아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강제 고역을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너무 고되게 일하다가 절망 중에 엎드려지는 그리고 그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래할 일이 없는 거죠. 기뻐할 일이 없어요. 고통 속에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장래에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뿌리채 뽑혔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뛰노나이다. 마음이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온산이 황폐한 거죠.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언덕 이름을 시온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언덕을 다 메워가지고 이게 헤롯이 땅을 넓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형이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가도 없지만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던 언덕 이름이에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뛰논다는 말은 성전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니까 들짐승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폐허에서 이 들짐승이 뛰어놀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야말로 삶의 아주 토대고 어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자부심의 어떤 근원이고 성전이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들짐승이 몰려와서 뛰어노는 이제 그런 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소망이 다 뿌리가 뽑혔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야말로 세상 풍속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인생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세상 풍속 따라간 그 결과 이런 수치스러운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3장은 3배로 길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 탄식 그 많은 애통하는 노래 그야말로 장소곡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슬퍼하는 이제 탄식을 이 선지자가 쏟아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 19절이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바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뛰노이다. 뛰노나이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들짐승이 그 자리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이 눈에 보여요. 폐허예요. 그리고 그 폐허에 뛰어놀고 있는 들짐승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선지자가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외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겠느냐 고백했던 것을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요 다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수호신, 그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늘 모양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현대적인 사상이 아니고 고대 사회야말로 그야말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신전이 무너지면 그 수호신이 힘을 잃어버리면 신이 사라지고 부족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졌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은, 성전의 신은 전리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전리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많은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데, 그거는 신을 전리품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신전에 가면요, 자기들이 정복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신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만신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 한 만 가지가 있다고 만신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신들을 전리품으로 자기 신전에 갖다가 쌓아놓으면 우리 신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거를 과시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신이 사라지면 부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신은 그 부족의 수호신이니까 그 부족이 전쟁에서 져서 없어지니 누가 그 신을 섬기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족이 없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하나님은 그 성전, 돌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선지자의 통찰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기도 해요. 이 타락한 인생에서 우리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타락한 인생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만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더 이상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에게 아주 큰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다 내버린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진노하실 수 있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언제까지나 이런 체제에 버려두실 수 있느냐 탄식하면서 이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비참한 처지에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이 탄식과 이 기도, 선지자의 이 노래, 이 찬양이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거든요. 선지자가 경험한 것은 다 죽고 다 포로되어 끌려가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현실을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탄식하며 노래한 거죠.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막 지른 비명이 아니고 정돈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도 사실 6장은 조금 달라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ABCD 22가지. 근데 이 5장은요, 모음을 뺀 자음으로 된 22개 구절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 아주 정돈된 노래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마구잡이로 내지른 비명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슬픔을 곰삭이고 아주 어떤 의미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지어낸 찬송시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슬픔을 이렇게 정돈해서 토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탄식하며 기도했는데요. 진짜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돼요.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스스로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죽음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 고백이, 이 환호가 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역사 속에 뚜렷하게 나타내신 거죠. 선지자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성전의 폐허,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 황무지가 된 시온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찬송이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다 회복,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속을 회복,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이 영원히 멸망할 것 아니고 회복이 된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외쳤거든요. 그 말씀대로 정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 불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대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